우리 귀한 남포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할 게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저희 매형 때문에 항상 남포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매형이 카톨릭이셨거든요. 카톨릭이셨는데 저희 누님이랑 결혼하시려고 개종을 했어요. 그 개종을 했는데 저희는 지금 4대째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어떻게 이 카톨릭 신자를 진짜로 개종시킬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누리교회를 데려갔어요. 한 10분 지나니까 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매형이 좀 지적이고 인텔리전트하니까 이 하용조 목사님 가슴이 뜨거운 거는 좋은데 설교가 잘 안 먹히나 보다. 그래서 그다음 사랑의 교회로 옮겼습니다. 제가 오카는 목사님 아주 존경하고 저도 사랑의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데려갔죠. 10분 후에 또 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한 3개월을 헤매다가 동네에서 가까운 교회 가자 그래서 남포교회 오게 됐습니다. 한 달 후에 저한테 테이프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테이프 들어보라고. 그래서 참 그때부터 저희 그 매형 신앙생활이 나날이 발전하고 항상 그 기쁨 속에 생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감사드릴 일이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난국 지역에서 처음 시작했는데요. 참 어려운 애들이 많았고 사실 이 사역을 제가 시작하려던 게 아니라 저희 제자들에게 떠밀려서 하게 됐습니다. 8월 17일 날 참 감사하게도 그 성과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동아일보 기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물된 동산 사역이라는 걸 시작하려고 하면서 후원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그 이런 일들 하면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주로 공부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느라고 이 목사님들 앞에 얼마 주십시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후원교회로 잡은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포교회였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그 주일날 각오를 하고 설교를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를 얘기해야 되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런 말 정말 못하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이사에서 58장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물된 동산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 뵀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는 두 번째인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떨 때 후원을 받으러 가면 어떤 교회에서는 8시간 걸린 적이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가면서 후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거 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박영선 목사님 이제 설교 끝나시고 제가 찾아가 뵙습니다. 그 마음이 엄청 두근거리고 얼굴도 빨개지고 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한 5초 정도 걸렸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우리의 믿음의 선친이 어떤 신앙과 경건의 삶을 살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를 얻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1시간 반 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좋은 자연에서 즐겁게 누리신다는 걸 듣고 부러운 마음이 많아서요. 저도 와서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이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참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산을 걸으면서 참 이 존 칼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없었더라면 제가 아마 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 자연을 즐겁게 누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말씀 때문에 산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아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경건이란 것이 자연 속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의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수련회 오신 분들 2박 3일 동안 이 자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시죠? 네,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죠. 감리교회가 아니고 성결교회가 아니고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존 칼빈이란 분이 바로 장로교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네, 프랑스 사람이신데요. 사역은 스위스에서 했습니다. 1509년에 태어나셨어요. 1509년이면 우리나라 때가 조선 13대 중종 때고요. 이순신 장군이 1545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이순신 장군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서 마침내 우리 교회까지 도달하게 됐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장로교회를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고도 합니다. 혹시 개혁자의 후예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장로교회를 스코틀랜드나 미국, 한국 이런 데서는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프레즈비테리안 처치라고. 그러나 유럽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데서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 그 장로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장로교회는 당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인데요. 이 당회라는 것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따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개혁교회라는 것은 처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상당히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많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종교개혁을 하셨죠. 그분이 누구죠? 다 잘하시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수준이 높다고 조심하라고 그러셨는데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하셨는데요. 항상 어떤 진자가 있으면 이게 왼쪽으로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 반대쪽 반동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또 반대쪽 극단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개혁하자라고 해서 생긴 것이 우리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카톨릭에서 개혁하자고 생긴 것이 아니라 카톨릭의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생긴 루터교를 다시금 수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운데 오게 하자.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개혁교회의 유산, 장로교회의 유산에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존 칼빈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3남 중 둘째로 태어나셨어요. 샤를 장 앙뚜안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아버지 성함은 제라드 까오빙입니다. 그러니까 칼빈 본래 이름은 장가방인 거죠. 장가방. 유명한 배우 비슷한 이름이죠. 이것을 나중에 칼비누스라는 라틴어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칼빈이라는 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잔느 르프랑이란 분인데요. 칼빈을 낳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삼형제를 키우신 거죠. 굉장히 고생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성당 참사회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성당에 우리 집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재정을 맡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월급을 받았습니다. 급여를. 칼빈도 아주 탁월했어요. 세 아이 중에. 그래서 주교님 마음에 드셔서 12살부터 성직록이란 걸 받게 됐습니다. 성직록이란 거는 앞으로 성직자 후보가 될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장학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지역에 아주 유명한 집안인 몽모르 집안의 후원을 받게 해서 이제 칼빈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콜라주 드라 마르시라고 파리에 있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 중세 때는 대학이라고 이름 불리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을 하고 또 대학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학에 갔고 두 번째 몽테규 대학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아마 한 14세, 13세, 15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를 이 대학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몽테규 대학이라는 데가 아주 재밌습니다. 세 분의 유명한 사람이 여기서 태어나셨거든요. 출신인데 첫 번째가 에라스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에라스무스는 아주 유명한 인문주의자입니다. 인문주의란 건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의 에라스무스가 몽테규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미션 보면 신부님이 저기 중남미 가셔가지고 뭐 짐을 지고 막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선교를 하신 분들이 다 제스위트파 선교사입니다. 이 로욜라란 분이 제스위트 교단을 만들어서 하신 분이에요. 카톨릭에. 제스위트 교단이 어떤 교단인가 하면 만약에 제스위트파가 없었다면 오늘날 유럽에 로마 카톨릭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 부패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개신교로 개종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개종 안 하고 아주 강한 세력으로 잃어버렸던 세력을 다 만회시킨 분이 바로 이 로욜라라는 분입니다. 우리로 보면 참 이 종교개혁의 호기를 바꿔버린 분이지만 카톨릭에서는 아주 위대한 성인이죠. 교회를 지켰으니까. 똑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한 분은 인문주의자, 한 분은 카톨릭 지킨 보수주의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개혁주의를 완성시킨 존 칼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란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교육을 받고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17세 때 이 대학을 다니면서 라틴어도 배웠고 철학도 배우고 그런데 17세 때 아버지께서 성직자를 시키는 것보다 법률가를 시키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겠다 라고 하면서 오를레앙 대학이라는 데로 또 전학을 시켜주셨어요. 그 맹모 삼천지교도 모르셨는데 이 아버지는 어느 과목이 어디 유명하다 그러면 애를 2, 3년 간격으로 계속 옮긴 겁니다. 아주 열성인데요. 그래서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실은 법률가입니다. 계속 법률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브루즈 대학이라는 곳에 등록합니다. 거기서 인문주의, 고전, 그리스어를 배웁니다. 인문주의, 고전, 주로 그리스어를 배우죠. 첫 번째 배운 데서 라틴어를 배웠고요. 저희가 존 칼빈이 장로교를 세우신 분이라 그랬죠. 장로교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아마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분의 미스터리인데요. 단 한 번도 신학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의 신학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인문주의 배웠고 법률 배웠고 철학 배웠고 라틴어, 그리스어 배웠는데요. 신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밝혀내시면 세계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세 때 법률가, 23세 때입니다. 1532년에 법률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변호사가 된 거죠.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첫 출간물인 세네카의 간역론 주석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인문주의를 나타낸 책이에요. 휴머니즘. 자, 인문주의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 인문주의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사상처럼 이렇게 인식이 많이 가죠. 그러나 그 당시의 인문주의는 지금처럼 인간이 최고다, 인간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고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고전은 뭐죠?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 인문주의입니다. 그래서 북구 인문주의는 나중에 이 기독교 계열로 흘러가게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굉장한 탄압을 받습니다. 프랑스는 반기독교적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유명한 뭐 프랑스의 막 복잡한 철학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 인문주의의 소산인데요. 한쪽은 기독교적으로 가고 한쪽은 이렇게 정말 인문주의 그 이름 중심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1533년에 24살 때 친구인 니콜라 꼽이란 분이 프랑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게 됐는데요. 당시는 23살, 24살만 되면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워낙 훌륭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왕립대학의 학장이 24살 칼빈의 친구가 학장이 된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학장이 되면 취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전 교수님들 모시고 학생들 모시고 귀족들 모시고 취임 연설을 하는데요. 그 연설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카톨릭 학교에 왕립 카톨릭 학교에 학장으로 취임하시는 분이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체포령이 떨어졌는데 니콜라 콥이 물론 도망갔지만 칼빈이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친구의 취임 연설문을 칼빈이 써준 거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535년 26살의 나이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이후로 고국인 프랑스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참 젊은 나이에 떠나서 망명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36년 27살입니다. 이때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여기 신보균 박사님 오셨나요? 제가 신 교수님 계시면 어떨까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가 제가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성경 다음으로 우리 개신교권에서 많이 읽히고 많이 팔린 책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고리가 거의 다 들어있는데요. 27살의 청년이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신학 교육을 전혀 받은 적도 없는 청년이 모든 신학자들이 보고 감탄할 책을 쓰셨고요. 우리 신보공 교수님께서 이 책을 한국어로 첫 번역하신 필진 중에 계십니다. 한철아 박사님, 이종성 목사님, 신보공 교수님 계신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책을 구해서 사인을 받아 놓으십시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거 뭐 이거 우리 학자들 사이 하는 농담인데요. 유럽의 어떤 사람이 이제 친척으로부터 성경책을 물려받은 거예요. 성경책을 물려받더니 지저분하게 낙서가 돼 있고 너무 낡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버렸답니다. 이 책을 버렸는데 나중에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성경책은 구텐베르크가 첫 금속활자로 뭘 찍었죠? 성경을 찍었습니다. 그 초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누가 낙서했냐고, 낙서 때문에 버렸다고. 마틴 루터.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저도 지금 그래서 이종성 목사님이나 한철아 박사님, 이런 분 마지막에 사인을 받아두고 사진도 찍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가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을 여러분 교회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1559년에 제5판으로 나오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독교 강요를 펼쳐놓고 읽으면 굉장히 경건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강추예요, 요새 말로. 특히 우리 목회자님들, 그리고 중직자님들께 추천을 많이 하는 바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가 동시에 사실은 이 기독교 강요 때문에 우리 경건에 약간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기독교 강요라는 게 굉장히 넓은 당시에 최고의 신학적 고민과 사회적 고민과 심리적 고민을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교리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이 기독교 강요의 책이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그 운동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제가 총신 동문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쭉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끝말까지 몽땅 기독교 강요에 나온 말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목사님 한 두세 분이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사상이 아닌 사상을 동문회 수련회에 와서 감히 하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저 그거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한 말 그대로 한 건데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본인이 배워왔고 본인이 알고 있던 칼빈이나 기독교 강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는 우리 신앙에 대한 변호가 들어있고요. 개혁자들의 신학적 입장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8월쯤에 이제 망명을 와서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 우회에서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곳 여인숙에 하루 묵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윌리엄 파렐이란 분이 계셨어요. 제네바에. 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청년이 쓴 기독교 강요가 너무 훌륭한 책이었기 때문에 제네바가 개혁운동을 시작하니까 이 제네바 교회에서 개혁을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아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저기 스트라스부르 가서 학문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이 파렐이 위협을 했어요. 그러려면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셔서 칼빈이 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네바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 존 칼빈이 탄생한 거예요. 윌리엄 파렐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훨씬 나이도 많으시고요. 개혁자로서의 경험도 있고 세계적인 인물이셨는데 27살 청년에게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가 않았거든요. 참 이렇게 배워야 될 점인데요. 훌륭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존 칼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제네바 교회의 개혁안을 내놓고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의회가 처음에 승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조치.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카톨릭식으로 예배드리고 카톨릭식으로 미사드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심의 예배로 개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할 때도 예를 들면 무교봉이란 걸 사용했거든요. 구약의 무교봉 사용했기 때문에 카톨릭은 그걸 살린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교봉이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측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적인 이유가 돼서 존 칼빈이 파렐과 함께 추방됩니다. 제네바에서. 그 굉장한 좌절이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란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프랑스 피난민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신학자로서 개혁자로서 첫 번째 사역에서 실패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된 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쫓겨나고 망신당하고 쫓겨난 건데 목회를 함으로써 비로소 신학이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이고 우리 개혁이 왜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스트라스부르크 사역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1541년이 되자 제네바에서 부탁이 왔어요. 존 칼빈을 조금만 보내달라. 그 보내달라 그런 이유는요. 당시 스위스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한 도시가 있습니다. 한 도시가 있으면 거기에 학자들이 모여요. 카톨릭 학자, 개신교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벌려서 이긴 쪽으로 그 도시가 종교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의 카제탄 추기경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논쟁하기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제네바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제네바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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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벗어나 있다. 그런데 단 한 분도 여기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반박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도시가 다시 카톨릭으로 넘어가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존 칼빈이 생각나서 불러달라고 했던 겁니다. 존 칼빈은 싫죠. 망신당하고 있는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스트라스부르그도 칼빈 덕분에 너무 부흥하게 됐거든요. 두 가지 때문에 보내줬어요. 첫 번째는 6개월 임대로 빌려주겠다. 의회 포고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 시민이었어요. 제네바 시민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스트라스부르크 시민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또 약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천벌 받을 거로 또 가신 건데요. 그래서 마침내 의회의 결정으로 교회 개혁안이 통과가 됩니다. 장로교가 탄생한 거죠. 장로교란 것은 당회인데요. 여러분 뭐 장로교가 별 건가, 감리교가 별 건가 뭐 이런 거 지금 생각하시는데 당시 의미에서 장로교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민주 정치가 사라진 이후 전 세계는 민주정이 없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거의. 누가 다스렸죠? 왕이 다스렸죠? 그죠? 근데 대통령이란 제도가 생겼어요. 그죠? 미국에. 이 대통령 제도가 그 다음에 삼권 분립이 있죠. 이 삼권 분립이 바로 이 당회와 노회, 총회라는 이 장로교 제도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4대 직제라는 것을 만듭니다. 목사님, 교수, 장로, 집사.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회복인데요. 직제를 회복한 겁니다. 직제 회복. 목사님은 뭘 하시냐면 설교하고 성례를 시행한다. 그리고 교수님은 성도들에게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남포교회에 여러 교수님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그 뿌듯합니다. 이 개혁주의 정신을 가장 잘 살린 교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장로님들께서는 규율과 건증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돼요. 규율과 건증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집사. 집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의 집사님 계십니까? 아, 집사님 아무도 안 계세요? 그 집사님이 집사라고 집사 아닙니다. 집사님의 역할은 교회 안팎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다. 이게 집사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데요.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저희들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책임은 집사님들이 집사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측면이 있어요. 교회 안팎에 가난한 사람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돕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의 역할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여러 학교도 만들고요. 설교도 하게 되고요. 설교를 2000번을 했습니다. 평생. 주일날 하시고 평일에도 3번 하시고 어떤 날에 하루에 2번 하시고 너무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설교는 주일날 한 번만 하라. 그것도 이제 의회 반대파였거든요. 그분들이. 1549년에 칼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잠깐 하자 또 칼빈을 뒤엎어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너무 가로하셔서 54, 정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공로를 살펴보시면 우리 개신교 신학을 완성시켰고요. 장로교라는 것을 만드셨고요. 기독교 사회복지 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복지 굉장히 많이 하죠. 당시 제네바는 전 유럽에서 가장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였습니다. 잘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이었어요. 그야말로 자유민의 도시, 행복한 도시가 제네바였는데요. 그 도시를 만든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이나 문화에 있어서 일반 은총을 칼빈처럼 많이 얘기하신 분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너무 특별 은총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요새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 이단들이 존 칼빈에 대한 악소문을 굉장히 많이 퍼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경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하신 악선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역사학자로서 쭉 반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칼빈이 신정정치라는 것을 실시한 제네바의 독재자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합니다. 신정정치란 건 무슨 뜻이죠? 교회가 국가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재정일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첫 번째, 칼빈은 제네바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로 막후 정치를 하지 않았겠냐. 자기 세력을 심어서. 근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까지 당했죠. 그죠? 그리고 돌아오고서도 칼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회 다수파였어요. 1555년에 자기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실패해서 추방되고 나서야 이제 칼빈 지지하는 파가 다수파가 됐습니다. 이때도 칼빈이 정치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이 무렵에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주석책들, 뭐 찬송가, 신학책, 그것을 칼빈이 오페라 옴니아라는 전집이 있습니다. 59권의 책인데요. 한 책이 한 4,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라틴어. 설교 몇 번 하셨다고 그랬죠? 일주일에 5-6번 설교하시고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강의하시고 이 많은 책들 쓰시고 정치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독재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를 개혁함으로써 사회를 바꾸자고 한 제대로 된 개혁가입니다. 두 번째 칼빈에 대한 비난은 세베르투스라는 사람이 제네바에 망명을 왔어요. 제네바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 유럽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세베르투스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삼위일체는 거짓말이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머리 세 개 달린 강아지 같은 그런 얼토당토 안 되는 거다. 이런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의사셨어요. 그래서 제네바로 망명을 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칼빈이 편지를 보냈어요. 너 여기 오면 죽으니까 오지 말라고. 이분은 카톨릭에서도 사형 명령을 내렸고요. 신성모독으로. 루터파에서도 신성모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개혁파에서도 이미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에요. 오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도 칼빈이 제네바를 바꾼 것처럼 이 도시를 이 유일신 사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품고 온 거예요. 체포돼가지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욕을 해요. 카톨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개혁주의를 싫어하는 모든 분들은 칼빈이 무슨 개혁자고 그거냐, 사람을 자기랑 사상이 다르다고 불태워 죽인 거냐 아니냐, 그 카톨릭의 마녀재판이랑 뭐가 다르냐 이게 비난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는 칼빈은 끊임없이 의회에다 이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을 보내는 편지가 몇 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의회는 칼빈의 반대파가 다수파였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을 칼빈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삼총사 아시죠? 거기 리슐리에 추기경 나오잖아요. 악당 추기경. 그 삼총사가 이제 프랑스 종교개혁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이 리슐리가 얼마나 악독했냐면 도망가는 사람들 잡으러 네덜란드 항구까지 가가지고 그 항구에서 배탈내는 사람들 죽인 사람이에요. 프랑스에서만 무려 20만 명의 개신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이 학살한 거에 대해서는 카톨릭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단 잡아 죽인 거라고. 그런데 이 존 칼빈의 도시에서 정치적인 신학적 이유로 딱 한 명 죽었다고 온갖 비난을 다 퍼부어대는 거 뭔가 좀 이상하죠? 역사는 이렇게 도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칼빈이 너무 엄격한 구유를 만들어서 그 도시를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는 아직 독립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오스트리아 공국의 소유 국가였습니다. 카톨릭이 소유 국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없었고 시민들이 카톨릭 막강한 제국에 맞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오기 전부터 이미 엄격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 오히려 칼빈이 오고서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카톨릭 에서는 제식을 강조했는데 칼빈 같은 경우 교회에서 음악을 금지시켰거든요. 그거는 카톨릭이 너무 예배나 설교보다는 웅장한 음악 듣고 그런 걸 좋아하고 형식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지한 거예요. 대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찬양과 악기 사용을 굉장히 장려했는데요. 그 제네바 시민들이 사용한 찬송가를 바꿔서 출판한 사람이 세계적인 히트를 쳤어요. 헨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문화도 발전하고 복지도 발전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루터 같은 경우는 탁상 대화라는 책을 남겼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 책을 남겼기 때문에 루터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그런 반면 칼빈은 너무 교리만 가르친 그런 분이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칼빈의 인간성을 볼 때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아버지, 친구, 남편, 목사님. 칼빈이 40살 때 사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녀는 내 생에 가장 친한 친구로 나의 가난뿐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도 기꺼이 공유하려고 한 사람이다. 내 사역에 충실한 조역자. 나는 그녀로부터 조금의 방해도 받지 않았다. 이런 소리 하면 저희 집사람부터 당장 뭐라 그럴 건데 정말 이런 배우자를 여러분 자녀들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훌륭한 남편이었고요. 가장 훌륭하게 인격이 증명된 것은 1564년 5월 27일 54세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내 묘지를, 내 묘비를 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나를 또 하나의 세인트, 성자로 만들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의회는 이렇게 훌륭한 분에게 묘비를 안 남길 수가 없다 하면서 묘비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미어 터진 거예요. 거기 막 이거 만지면 병이 났겠거니 막 하고 엄청 전 유럽에서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날로 묘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네바 그 묘지 가셔도 그 중에 하나가 칼빈의 묘라는 것만 알고 있지 누구 건지는 몰라요. 그냥 하나 이게 칼빈 묘다 해놨는데 그거 아닙니다.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의 주제인 존 칼빈의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지우개 혹시 어디 갔지 모르겠는데. 존 칼빈의 강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지우개군요. 네. 경건의 기원을 보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네 가지 루트가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칼빈이 신학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랬죠. 목사 한 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 목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 목사님들이 너무 훌륭하고 정말 신앙에 바로 서 있으니까 그냥 목회자로 임명을 해버리셨어요. 역사상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 뭐 이제 성당에서 경찰청장이었는데요. 교회에 소란을 진압하러 갔는데 암브루스를 죽여로라는 어린이의 말이 듣고 갑자기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이런 역사에 이름 나는 분들은 결국 이 추대 케이스를 받았거든요. 존 칼빈도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 목사님들 추대로 이렇게 목사님이 된 분입니다. 존 칼빈의 경건의 기원은 어거스틴이란 분입니다.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그죠? 북아프리카에 태어난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별명이 은총의 박사 또는 은혜의 박사입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칼빈에 대해서 알았는데 그 경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영육이 아주 행복합니다. 나른하고 제 목소리가 최면술처럼 좋은 안식을 주기 때문에 졸리시는 분은 주무셔도 돼요. 단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기지개 한번 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이분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어거스틴이 워낙 이렇게 돌아가니까 참 어머니 굉장하신 분이에요. 당시 카르타고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아들 바로잡으려고 쫓아가셨으니까요.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휙인데 당시 배 타면 2주에서 한 달 걸렸거든요. 아들 돌이키려고 그렇게 쫓아가신 분이고 맨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아들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암브로스 목사님이셨는데요.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붙잡고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암브로스 목사님은 귀찮은 사람 한 명 떼려고 그런 건데 그게 유명한 말이 됐죠. 모니카는 그 이후로 한나처럼 고민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잖아요. 회심을 하고 친구들과 신앙 공동체를 만든 속에서 참 평안함 속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행복한 삶을 사셨는데요. 이분이 주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내 안에 평안이 없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방황하셨고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한량이기도 했고 이분이 마니교 믿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동네 사람들을 몽땅 마니교로 바꿨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한 30명 항상 끌고 다녔는데요. 친구들이 몽땅 마니교 신자가 된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플라톤 주의자로 개종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몽땅 또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했죠. 그 친구들도 몽땅 개종을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이분이 남긴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그리고 오직 은총이라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칼빈이 남기거나 루터가 남긴 게 아니라 바로 이 어거스틴이 남긴 겁니다. Sola fide, sola gratia.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계신 거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이런 오직 믿음과 오직 은총을 어거스틴에서 물려받았고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칼빈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좀 충격받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존 칼빈이 새로 만든 신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성지자, 제사직 이거 외에는 99%의 사상이 어거스틴 후기 사상입니다. 이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증거로 아까 신복윤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기독교 왕요 인용문의 5분의 4가 어거스틴 인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다시 되살린 역할을 존 칼빈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훌륭함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고요. 교회에 살아있는 역사를 다시 살려서 교회를 다시 바로잡았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좋은 방법입니다. 원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말씀으로, 종교개혁으로, 그리고 초대교회로.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신학은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거스틴을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문학자들이 다 어거스틴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칼빈 경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는 루터 그리고 동시대 개혁자들이 영향을 줬습니다. 루터가 칼빈의 경건에 가장 준 영향을 준 것은 만인 제사장 사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목사님인 거 아세요? 우리 박영성 목사님께서 목사님이시지만 종교개혁교회에서는 여러분도 다 목사님입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종교개혁 이전 그리고 구약교회에서는 누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제사장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사상을 받은 겁니다. 단, 모든 제사장들 중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를 그리고 장로님을 배나더 존경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직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세 신비주의와 디보시온 오데르나라는 것인데요. 중세 신비주의를 통해서 배운 것은 저희 지금 한국 개혁교회의 약점이 뭔가 하면 칭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의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화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 칼빈은 사실은 기독교 강요의 거의 한 건 반의 내용은 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화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요.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성화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가 바로 성화의 징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가정은 이웃을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이지만 개인으로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확장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년도 전에 학교를 복학을 하고 복적을 하고 영국 라브리 펠로우십이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영국 라브리라는 데를 갔었는데요. 리스라는 조그만 동네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 유대인 방문관을 보고 싶은데 길을 몰라서 막 헤매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변동이 심했고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한테. 아, 유대인 방문관 찾는데 좀 가르쳐 주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서 왔냐요? 그때가 90년 초니까 아마 88년 이후로 해외여행 풀리고 거의 첫 당시 그럴 겁니다. 배낭여행. 그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참전 용사랍니다. 참전 용사인데 전쟁 끝나고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주일날 예배 보기 전에 3분씩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자기 생각엔 그거밖에 없는 한국에서 이 시골로 청년이 놀러 온 거예요. 그 제 손 잡고 그까지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기도나 이웃을 위하는 하는 이런 확장 개인에서 그분은 자기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한국을 품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라. 능동적으로 밝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칼빈이 중세 신비주의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문주의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칼빈이 인문주의 학자였죠. 인문주의를 통해서 카톨릭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고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웠어요. 물론 인문주의로 계속 머물고 있다면 문제지만 우리가 교양을 제대로 갖춘 인문주의자가 된다면 성경에 대한 이해나 더욱 폭넓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인문 지식이나 학문도 우리 신앙과 대립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존 칼빈의 경건이란 것은 무엇인가? 경건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날 경건과 가장 가까운 말이 뭘까요? 오늘날 용어로 한다면 경건을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즉 영성입니다. 시대적으로 이게 말이 달라지는데요. 뭐 구약에서는 동행이란 말로 표현이 되기도 했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로 표현이 되기도 했고요. 중세에서는 신비라는 말로 표현됐습니다. 종교개혁 때는 경건이란 말로 표현했는데요. 지금은 이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존 칼빈이 경건의 기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자,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게 두 개가 다른 감정이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 또는 우리가 그만큼 삶에 있어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칼빈의 말에 의하면 하나인데요. 그것을 두 개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던 증거라는 생각인 겁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이란 것은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힘든 감정이거든요. 다윗처럼 칼빈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데 이 천둥 번개나 이런 대자연의 위력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 두려웠거든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경이감이 생기고 사랑 속에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사랑만 강조했는데요. 두려움 없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다루는 그런 사랑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두려움, 달리 말해서 경외감과 존경이 그거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지금 굉장히 저희들 사랑하죠. 그리고 저희들도 부모님 사랑하고 애기들도 부모님 사랑하는데요. 엄격한 효라는 부분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칼빈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동양의 충효사상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기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것이 칼빈의 경건의 기본 의미인데요. 존 칼빈의 경건의 핵심적 특징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코람데오라는 겁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카톨릭 사람들 죄 지으면 어디 가서 고해하죠? 신부님한테 교회합니다. 고해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종부성사를 해야 되는데요. 종부성사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어도 연옥 가요.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개인 신부를 데리고 다녔어요. 죽기 직전에 종부성사 받으려고. 신부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사는 것이 칼빈의 경건의 기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아, 감시당하는 기분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감시가 아니라 돌봄과 위로와 사랑과 때로는 견진과 견책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 두려움과 경건이라고 하는 거,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뭐 하나 이렇게 감시하고 감독하면 그 감시당한 사람은 괴롭잖아요. 그러나 그 감시가 사랑이 있는 감시. 아이들이 불을 사용하면 다칠까봐 못하게 꾸중하잖아요. 그런 감시일 경우는 그것이 경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고 또 우리가 보답 못 받고 보상 못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 앞에 서셨을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보상 못 받고 있다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또 장로교의 약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믿음을 구원으로 믿음 받지만 공로로 구원 받기도 합니다. 이런 카톨릭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카톨릭이랑 차이는 뭔가 하면 공로라는 것은 자기가 쌓은 노력이 바로 공로라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공로 사상은 뭔가 하면 그 공로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공로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말씀 중심. 저도 목회자인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전화하셔서 성경 몇 장일리 하루에 물어보고 몇 분일리 이렇게 하시는데요. 때로는 연구하느라 바빠서 좀 너무 가슴이 찔립니다. 제가 스텔렌보시라는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이제 첫 가서 THM 석사과정에 첫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두 달 동안 죽도록 공부했어요. 영어로 1대1로 시험을 보니 말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책을 15권 읽고 두 달 동안 밤낮 안 가리고 그만 떨떨떨 외운 거예요.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 공부 얼마나 했냐? 그래서 아주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그 다음 질문이 허를 찌르셨어요. 그 기간 동안 성경 몇 장 읽었지? 한 장도 못 읽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칼빈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시작한다. 그 꾸쨍 교수님이란 분인데요. 그 성경책 보니까 나달 달갔는데 우리나라 할머니 권사님들처럼 줄 꺼져 있고 깨알 같은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참 부끄러운데요.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말씀 중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읽었어요. 그런데 독일의 한 지역을 조사했는데요. 성도의 99.9%가 라틴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중에 40%가 라틴어를 몰랐어요. 근데 강 설교는 라틴어로 해야 돼요. 라틴어를 모르는 성도들에게 라틴어를 모르는 신부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 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카톨릭이 한국말로 성경 읽은 지 40년도 안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리기까지 전까지 1967년, 68년까지 전 세계 성도들은 카톨릭 성도들은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것이 열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자기들 번역 실력이 부족하니까 한신대랑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카톨릭은 성경에서 떠난 종교인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성경을 못 읽게 했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종교개혁이 너무 퍼지니까 교황령으로 5년 동안 교황과 추기경을 제외한 사람들의 자국어 성경을 못 읽게 포고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성경은 위험한 책입니다. 당시 알 수도 없는, 그러니까 라틴어도 모르는 사람이 강론을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생생한 자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정말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최근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는데요. 그 배경은 개신교에서 엄청 넘어갔습니다. 근데 넘어간 분들이 카톨릭이니까 성경 공부가 없는 거예요. 교리 공부만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신동혁 신부 뭐 이런 분들 카톨릭 그 TV 보면 성경 말씀 저희보다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기독교 CTS나 CBS 보면 3분의 1은 찬양, 3분의 1은 간증인데요. 간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한데 카톨릭은 2분의 1 이상이 성경 강의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뒤집히고 있는데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극명하게 높여서 우리가 진리를 결정하는 것은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을 칼빈이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핵심이고요.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교회에 알곡만 있습니까? 가라지도 있습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죠. 그런데 천혜라 그랬나요? 안 천혜라 그랬나요? 사실은 100% 교회가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 교회를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순결한 신부고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욕먹을 만하고 정말 개인 이기주의에만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지체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경건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뭐 교회랑 상관없이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어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머리를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이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할 때 자기사를 도려내는 아픔으로 얘기할 자신이 있으면 교회를 욕하셔도 돼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제3자인 의사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려는 걸로 교회를 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경건의 영성은, 칼빈의 경건의 영성은 어떤 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오늘 내로 끝납니다. 중세 사회였어요. 우리가 아는 중세 사회는 어떤 사회죠? 여기 혹시 바지 입고 오신 여성도 분? 다 대부분이죠. 치마 입고 오신 분. 예. 네. 살아남으셨어요. 여자가 치마 입었다. 화형.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 머리가 빠지셨거든요. 여자가 머리가 짧다. 화형. 중세는 굉장히 무서운 사회였어요. 교회 법정에서 어떻게 가렸냐면 염산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손이 사라지면 유죄, 사형. 손이 멀쩡하면 무죄.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까요? 많아요. 뭔가 거래가 있었겠죠? 물을 갖다 놨겠죠? 그러니까 생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억울하게 당했겠습니까? 돈 없고 빼고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서운 사회가 중세였어요. 그리고 중세는 개인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걸 교회가 결정해 주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교회가 다 해주면 그대로 천당 간다고 하니까 교회만 다니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라는 것이 생기면서 인간이라는 자체를 보게 된 거예요. 항상 교회 속에 종속된 인간이라는 걸 보다가 자연인으로서 인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암울한 중세에 갑자기 피렌체 시내에 15m쯤 되는 다윗상이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어느 날 옷 다 벗었죠. 그 중세인들의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중세 전체가 하나의 인신론적인 고민사항에 빠졌어요. 그러면 신앙은 뭐고, 나는 뭐고, 개인은 뭐고, 사회는 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이런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그 대답으로 나온 것이 칼빈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된다. 이것이 뭐 별다른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기독교 강요 1장 1절이 이걸로 시작하는데요. 중세 사회를 근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이 유럽 지도의 반을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어드렸고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개신교 기독교회를 태어나게 한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을 찾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라고 칼빈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유감인데요. 그 연예인 자살하신 분의 9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들었거나 또는 자신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감지하게 될 때 경건을 알게 되는데요.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역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성명 같은 경우 열심히 자기 자신을 성찰했거든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도중에 발견하게 됐어요.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내가 곧 너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자기 자신은 열심히 파고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요새 명상이나 여러 가지 가져오는 문제가 마음을 비우면 찾아와요. 사탄이. 그러니까 기독교 명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꽉 채우는 거거든요. 불교는 자기를 비우는 건데 기독교는 말씀으로 꽉 채우면 자기는 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꽉 차서 자기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경건 생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경이 속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연과 은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 운행을 보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고 제가 신학교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까지는 배웠는데 그 다음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이 대목을 얘기했더니 목사님 세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칼빈이 그런 소리 했냐고.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정창군 교수님께서 그 공부하신 스텔렌보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텔렌보시의 랑가반이라고 굉장히 큰 우리나라 도시 서울 한 다섯 배 되는 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풀이 들꽃이 피는데요. 이 넓은 지역에 한 15일 정도 피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이라는 분이 저랑 저희를 믿음의 가족으로 입양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신앙이 탁월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7남매입니다. 그때 손자들이 저희 어머니 손자들 11명이었거든요. 이 헬렌네가 7남매에다가 11명이에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라고 하면서 그분이 믿음의 그거로 입양을 해주셨는데요. 아버님이 지질학자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갔는데 뭐 꽃이 많다 그러더니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한 2, 3km 달렸는데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래요. 봤더니 해바라기도 아닌 것이 모든 꽃들이 태양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꽃들도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만 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참 감동받았는데 이 사람이 내려와 보래요. 우리는 꽃 구경 그거 하고 사진 찍으면 끝난 거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보래요. 한 15cm 되는 꽃들이 있는데 그 밑에 한 7cm 되는 층대의 꽃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한 3cm 되는 꽃들이 있어요. 이 3cm 되는 꽃은 전 세계에서 그 지역에서만 있답니다. 왜냐하면 15cm의 굴곡, 빛의 굴절과 7cm의 굴절을 거쳐야만 자라는 꽃이래요. 너무 감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한 꽃들, 15일 동안 피는 꽃들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안 돌보겠냐고. 그때 생활이 참 어려웠거든요. 그 이후로 자연에 대한 눈이 트였습니다. 그 호연지기가 생겼다고 우리말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연을 볼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자연은 일반 계시야.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너무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 자연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쓴 이런 말씀을 읽고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도 사실은 오늘도 한 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여기 다 돌아다니면서 참 좋은 그 눈요기를 즐겼는데요. 공기, 좋은 공기와.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축복인가 하면 일반 계시 속에서도 특별 계시를 발견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일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신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돌멩이 한 개, 풀 하나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참된 크리스천이 아니다. 주께서 꽃들을 주시면서 우리 눈에 즐거움을 주는 아름다움과 또한 후각을 즐겁게 해주는 향기를 함께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향기를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는 말인가? 간단히 말해서 주님은 많은 물건들에게 필수적인 용도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특별한 가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즐기게 하셨다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 즐기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유흥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유흥거리가 있는 겁니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2박 3일 오셨을 때 즐기십시오. 서울에서 못 보던 이것들을, 이 꽃 하나하나의 의미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얼마나 녹아있는지. 저도 오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나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뭇가지보다 한 100배 큰 나뭇가지가 달린 꽃, 나무도 족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특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영표 선수가 축구를 죽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영표 선수는 이제 축구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칼빈의 말에 의하면. 그죠? 그런 부분. 자연과 우주, 우리의 학문, 음악, 체육, 문화, 창조와 가치를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소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교리와 삶인데요. 여러분, 교리라는 말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 16세기 잉글랜드의 어떤 동네 아줌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글을 남기셨어요. 화형당하기 전에. 교리,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말인가. 교리라는 말을 들을 때 내 가슴은 불타올랐고 나는 기쁨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왜 교리라는 말을 그분은 듣고 그런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었는데 왜 우리는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딱딱하고 저조차도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말이 됐을까요? 칼빈의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식은 다른 학문 분야처럼 이해력이나 기억력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영혼 전체가 그것에 사로잡히고 내면의 깊은 마음에 그 진리가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괄하는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왔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리는 반드시 마음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해져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를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그 잉글랜드의 한 시골 아주머니는 교리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 마음속의 감격과 생활 속에서의 기쁨과 삶에서의 변화와 열매를 경험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쁜 마음으로 화형장에 끌려가신 거예요. 칼빈책 밀수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화형당해졌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아까 제가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제 칼빈의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인가요? 웨슬리적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인데요. 칼빈적으로 말하면 단단합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 열매 맺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열매 안 맺으면 구원 안 받은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에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믿음은 다 믿어요. 알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은 그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요체는 뭔가? 자기 부인입니다. 제 집사람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란 건 뭔가 하면 이게 또 불교랑 차이가 나요.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불교 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불교에서는 자기를 비우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채움.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거기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제 친구 중에 신학교 교수 한 분이 계신데요. 저랑 계속 논쟁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11조 바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개혁주의에서는 사실은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 맡았을 뿐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의미인데 구약에 폐기됐기 때문에 이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표이기 때문에. 11조만 드리면 되나요? 제 친구 목사 한 명이 있습니다. 얘는 또 11조를 또 딴 데도 드리더라고요. 부모님께. 그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효된 민족인데 부모 공양을 별로 안 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런 사람일수록 신앙에 투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에 헌금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고르반이라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10분의 1은 부모님한테 하고 10분의 1은 그 사회에 하고 이게 축복받은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5분의 1을 사회에 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8월 초에 빌 게이츠를 포함한 40명이 기부한다는 기사 보셨죠? 얼마죠? 130조 원.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십시오.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칼빈도 이 11조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 교육을 철저한 이유 중에 기부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온전히 드리는데 누구?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는 이제까지 성공을 자기 가정 잘 되고 자기 건강하고 자기 돈 많고 그러면 그걸 성공으로 봤는데요. 미국의 골수 장로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공의 척도를 그까지 안 봅니다. 그거는 20% 성공했다고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회에 기여하느냐? 그게 80%를 성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물된 동산이라고 지금 공부방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후원자의 액수의 95%는 재미교포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참 후원하기 어려운데 이분들은 이 기부가 생활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부분 것도 하는데요. 이웃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누가 요청하면 내가 위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가서 도움을 줘야지만 그 도움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만하거나 멸시한 자세가 아니라 깔보거나 자기 수호에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고난인데요. 자기 부인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은 자기를 낮추게 하십니다. 다윗이 가장 낮은 벌레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순전한 마음을 바라고. 그래서 고난이 있을 경우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굉장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 있어서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삶에 있어서 되는데요. 영생에 대한 묵상입니다. 영생에 대한 묵상.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분은 세상 것이 헛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세상 것이 헛되죠. 그럼 세상 것이 헛되면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또는 허무주의. 그러나 칼빈이 말한 영생은 세상을 부인하면서도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헛것인 걸 알아야 감사도 더 많아지고 충실하게 돼요. 달리 말해서 이 세상 것은 하늘의 영광에 비해서 아무 보잘것 없는 것이지만 이 순간이 영혼으로 이어지고 우리 세상에서의 삶이 영혼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속에서 달리 말하면 역설이에요. 세상 것은 헛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 영생을 사모하지만 이 세상에서 각자가 받은 소명대로 살아야 한다. 순간이지만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순간에 충실해야 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물질 생활을 할 때는 항상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도, 이웃을 위해 물질을 쓸 때도, 교회를 위해서 쓸 때도 의무나 간섭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아마 가부의 두랩돈을 받으신 이유는 그 마음속에 사랑을 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례가 강제적으로 중요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만큼 성례도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총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조그만 얇은 거 하잖아요. 빵. 그죠? 그리고 포도주 파는데 이거 참 바꿔야 됩니다. 성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간의 머리가 아둔해서 몸으로 느끼는 것 외에는 모르거든요. 포도주 마시면 알딸딸합니다. 제가 독일 교회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따만 큰 잔에다가 마셨거든요. 이전까지는 한국교회 아들이기 때문에 포도주만 마시다가 너무 좋더라고요. 막 알딸딸한 게 그 세술에 취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빵도 이따만 큰 거 주니까 아, 녹으면서 너무 맛있고 은혜가 되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시구나. 그 돈 비싸게 들더라도 카톨릭이 요만한 거 만든 거 그거 다시 좀 부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면 어떤 게 있냐면요. 신비를 본질상 자각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칼빈은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사람 1년에 한번 성찬식해야 된다는데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심령은 이 성례를 통해서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한 몸이라는 것이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의 신비라는 것을 교회 예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즉 그리스도가 임재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가 씻어 씻겨났다는 거.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빨리 세례 받으십시오. 죄 씻음을 보증합니다. 두 번째, 새 생명을 얻었다는 표징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연합을 보증하기 때문에 예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경건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러나 카톨릭 미사 드릴 때 보면 그 미사는 완전히 잘못된 건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영성 있어 보이고. 우리가 다시 성례의 신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엉터리 제사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신비를. 자, 그럼 현재적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회자 자신의 영성 회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가정예배라는 걸 들었습니다. 요새 가정예배라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경건의 중심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가장이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자연과 공동체 소용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연이란 것은 일반 은총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지만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일반 은총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음악, 미술, 예술 모든 부분에서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된 성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해보면 우울증이나 이런 거 걸린 분들, 그 최진실 씨 이런 사람들 사실은 성례만 제대로 받았어도 삶에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영성인데요. 칼빈에 있어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역사하심,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이런 거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겁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교회가 되는 건데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 누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공동체가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인 경건의 완성은 봉사라는 것. 제가 예전에 사랑교회 간사로 있을 때 그 오월요일날 어린이날 어떤 지체장애인 봉사를 갔습니다. 한 70명가량 되는데 자원봉사 70명이 필요해요.
65명 카톨릭이었어요. 그 개신교 5명. 그 원장님이 개신교인들이더라고요. 교회마다 해도 5월 어린이 행사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 애들은, 아, 죄송합니다. 카톨릭 분들은 이거 안 하면 천당 못 가거든요. 열심히 와요. 여기에 하나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겁니다. 경건의 완성은 칼빈은 공동체 봉사라고 얘기하겠어요. 칼빈의 말에 따르면 이분들이 경건이 더 완성돼가는 걸까요? 우리가 더 완성돼가는 걸까요? 이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실제로 나타내고 산다면 본인의 생활도 충실해지고 가정생활도 행복해지고 사회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존경받는 저희 교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살지 못했던 것처럼, 그 우리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 칼빈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경건의 삶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해져서 참으로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경건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